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이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 민간인 대량 학살을 도운 혐의로 9일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중미국과 니카라과는 독일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며 독일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습니다. 니카라과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한 43쪽짜리의 분량의 문건에서 독일은 이스라엘에 군사장비를 보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행 중인 대량 학살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 일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세바스티안 피셔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니카라과 측이 제기한 혐의들을 거부한다면서 독일은 대량학살 관련 협약이나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9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변론에 나설 예정이며 이에 앞서 니카라과는 8일 독일의 혐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앞서 ICJ는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대량학살 혐의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이를 예방하고 민간인 구호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유엔 헌장에 따라 1945년 설립된 국제사법재판소는 회원국이 제기하는 법적 분쟁과 유엔 산하기구들이 회부한 법적 사안들을 다룹니다. 이스라엘군이 8일 레바논 남부에 공습을 가해 레바논 내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 야전사령관을 제거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과 복수의 레바논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새벽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레바논 남부 알술타니아를 공격해 헤즈볼라 정예부대 라드완을 이끄는 사령관 1명과 다른 2명을 제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사령관이 알리 아흐메드 하신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한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하신에 대한 장례 통지문을 냈지만 그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북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과 국경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교전을 이어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개월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헤즈볼라 대원 약 270명과 어린이 포함한 50명가량의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약 12명과 이스라엘 민간인 25명가량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안나 로네카 유엔 레바논 특별조정관과 아롤도 라자로 레바논 내 유엔 임시군 사령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적대행위 중단을 위반한 공습과 대응공격의 끊임없는 반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01호가 2006년에 채택된 이후 가장 심각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호주 4개 나라가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네 나라 군이 해양협력 활동을 실시한다며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가국 해군과 공군 부대들은 항행의 안전과 다른 나라의 권익과 관련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의 해군과 공군 간 전문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리, 전술, 기술과 절차상의 상호운용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양협력활동에 참가한 4개 나라는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이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 곳곳에서 대치하는 등 영유권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8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전천후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분사 정찰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을 가짜로 판단하는 1950년대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테러 독자 제재에 반발, 주러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 최고는 8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궤도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도 이달 중 2차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전천후 영상 정보 수집이 가능한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8일 발사돼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독자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2호기는 8일 오전 8시 17분,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7일 오후 7시 17분 플로리다주 소재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미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2호기는 오전 9시 2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2호기는 9시 11분쯤 시도한 해외 지상국과의 1차 예비 교신은 실패했지만 10시 57분쯤 해외 지상국과의 본 교신에 성공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입니다.
이번 군 정찰 위성 2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2호기는 수개월간의 운영 시험 평가를 거쳐 대북 감시와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군은 앞서 작년 12월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정찰위성 1호기를 펠컨 9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이 위성은 오는 6, 7월부터 북한 내 주요 표적을 감시하는 임무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전자광학과 적외선 촬영 장비를 탑재한 1호기와 달리 합성 개구 레이더라고 불리는 SAR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어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그리고 주간, 야간을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합니다. 전자광학 장비는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기 때문에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이 낀 날에는 임무 수행이 제한됩니다. 적외선 장비는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해 영상 정보를 획득해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처음 확보함으로써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대북 감시와 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적 미사일의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을 합친 개념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 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군사정찰위성은 킬체인의 핵심 필수 장비라고 말했습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기습 공격에 밀릴 수밖에 없는 제한점이 있는데 이런 군사정찰위성들이 북한의 전면전 징후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지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른바 4.25 사업 계획에 따라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3호기와 4호기, 5호기도 모두 SAR위성입니다. 정찰위성 5기를 모두 확보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4.25 사업으로 확보하는 중대형 정찰위성 5기 말고도 2030년까지 소형 또는 초소형 정찰위성 50에서 60기 확보도 추진 중입니다. 무게 500kg 미만인 소형 정찰위성과 무게 100kg 미만인 초소형 정찰위성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시기는 소형 정찰위성이 2026년부터 2028년, 초소형 정찰위성이 2028년부터 2030년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소형 위성들까지 발사가 마무리되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30분 이내로 단축돼 북한에 대한 실시간 감시가 매우 촘촘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예고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장비와 인원의 이동을 포착해 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8일 기자들에게 원래 3월 중이면 쏠 수 있지 않을까 예의주시했는데 몇 가지 추가적 보완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신 장관은 기술적 보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경우 4월 중순에 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 장관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즉 4월 15일을 즈음에 쏘려고 하겠지만 며칠 더 연기된다면 4월 말까지 열어놓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11월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12월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올해도 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경수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됨으로써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됐으며 올해에도 여러 개의 정찰위성 발사를 예견하고 있다고 관련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올해 정찰위성 3기를 올리려면 상반기에 최소한 1기를 발사하고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해 하반기에 2기를 쏴야 한다며 일정상 4월 중 발사가 유력하다고 예상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북한이 한국보다 먼저 두 번째 정찰위성을 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만리경 1호의 정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 데 따라 새 위성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작동을 궤도상에서는 하고 있지만 실제 광학 능력이라든가 여러 그 정찰위성이 가져야 할 능력이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 이런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2호기 때는 나름대로 자신들의 정찰위성 능력을 좀 더 완성되어 있게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 이런 압박감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광학 촬영위성인 만리경 1호는 목표물을 찍어 지상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정찰위성이 일을 하는 징후가 없이 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에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술 지원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군당국은 북한의 두 번째 정찰위성은 사보다는 기존의 광학 촬영 장비를 실은 위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수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도 사 위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지만 관련 부품 확보나 기술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의 지원이 결정적인 변수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통제 품목에 속할 것 같아요. 유엔의 제재를 받는.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기술이 독자 기술로는 좀 낙후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그렇지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지금 이제 러시아의 기술이 광학위성뿐만 아니라 사위성까지도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게 이제 결정적인 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홍민 박사는 북한은 두 번째 정찰위성 발사를 앞두고 러시아로부터 광학장비 관련 기술 등 위성 성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가짜로 판단하는 1950년대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이 문건은 마적 출신 무명 인사를 소련이 국가 영웅으로 둔갑시켰다고 기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2년 발행된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본명을 김성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때 만주에서 마적 두목으로 활동하며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았던 김성주는 1945년 10월 소련의 선전을 통해 뛰어난 조선인 애국자이자 민족 영웅으로 격상됐고 소련에 의해 조선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로 추앙됐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소련 군정은 그에게 김일성이라는 가명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930년부터 1940년까지 만주와 조선 북부 지역에서 일제에 맞서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조선 전역에서 전설로 통하는 훨씬 나이가 많은 조선인의 이름과 명성을 활용한 것이라면서 김성주가 김일성으로 둔갑하게 된 과정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미국 국무부 정보기관이 작성한 국가정보조사집의 한반도편에 실렸습니다. 지난해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주요 인물 신상 정보를 소제목으로 하고 있는 이 문건을 기밀 해제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CIA는 이보다 앞선 1949년 기밀 문건을 통해서도 김일성이 실제로는 김성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건이 한국에서 떠도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이번 문건은 김일성 등 북한 내 주요 인사 23명과 한국 내 인사 21명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기록, 미국 정보기관의 공식 자료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건은 진짜 김일성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도쿄의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실제 김일성은 1940년 이후 일본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비공산주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현재의 김일성이 거친 성격을 지니고 정규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성주가 기민함과 타고난 지능, 친화력을 가지는 등 비공산주의 관찰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건은 김성주가 1945년 가을 평양에서 열린 해방 축하 행사에서 유능한 조선 민족주의 지도자이자 비공산주의 정치인이었던 조만식에 의해 김일성으로 소개됐다는 당시 비화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 불안감을 느낀 조만식은 처음엔 이에 동조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열렬한 민족주의자로 소개한 김일성에게 설득당해 김일성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 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만식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외면당해 평양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처지에 이르렀다고 문건은 밝혔습니다. 문건에는 당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북한 정권의 권력 구조도 언급했습니다. 당시를 기점으로 김일성은 당과 국가의 명목상 수장이지만 조선 노동당의 궁극적인 권력은 소련이 신뢰하는 신복들, 즉 당 충성파의 내부 핵심 세력을 통해 행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노동당은 김일성과 소련에서 훈련받은 그의 동료 빨치산뿐 아니라 특별히 소련계 조선인으로 구성된 작지만 매우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내각 부총리 직책을 맡은 허가이가 북한 내 실질적인 권력으로서 김일성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소련계 조선인인 허가이는 소련군 민정부 요원으로 1945년 북한으로 들어가 노동당 제1서기와 내각 제2부총리 등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건이 발표된 지 약 1년 뒤인 1953년 평양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일각에선 당시 김일성이 정치적 경쟁자였던 허가이를 암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CIA는 자체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기밀 해제 문건을 전자문서화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선 2만여 건의 문건이 게시돼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건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CIA는 한국전쟁 전후 김일성 주석의 삶과 1951년 신원비상의 북한군 장교의 김일성 암살 시도 등을 담은 여러 건의 관련 문건을 기밀 해제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박 대북 고위 관리가 8일부터 12일까지 유럽을 방문해 북한 위협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박 고위 관리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폴란드 바르샤바, 스웨덴 스톡홀름 등을 방문해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의 군사적, 정치적 협력 심화에 따른 위협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과 대화와 외교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이번 방문은 북한 위협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공조하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고위 관리는 성김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은퇴한 이후 미국의 북핵수석대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시아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러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맞대응을 경고하며 미국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안우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5일 우리는 러시아로의 무기 이전에 연루된 두 척의 러시아 선박에 대해 이번 주에 발표된 제재 조치를 포함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방해하고 폭로하기 위해 한국이 취한 최근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러시아가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반발해 주로 한국 대사를 초청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별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러 간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며 러시아의 잔혹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국제사회가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외무부는 이도훈 주로 한국 대사를 조치해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독자 제재는 비우호적이라며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이 대사에게 한국 정부의 이번 제재는 비우호적인 조치라고 항의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강압적인 조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북한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두 척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두 곳, 개인 두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의 자국 대사 초치와 관련해 이번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 원칙에 기반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러시아가 한국의 독자 제재에 대한 맞대응을 경고하며 미국을 비난한 것과 관련해선 북러 무기 거래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A 관련 질의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모든 무기 거래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북 결의 중 일부는 과거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러시아가 직접 찬성했던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안보리와 1718 대북제재위원회를 포함해 여러 공론의 장에서 우리의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독자 제재 직후인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이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 서방이 한반도 안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영향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충분한 면역력을 갖지 못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5일 BOA에 러시아는 한국이 이처럼 단호하게 반응한 것에 분명히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대러 독자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이 중요한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러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have confidence in its allies and its standing up for current rules-based order and
Seiler 전 국가정보분석관은 북한을 지원하는 러시아 행동은 한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진화하는 북러 관계에 같은 우려를 공유하며 러시아와 북한 간에 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외교적 기회를 모색하고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받을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러 군사협력 증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미한일 3국협력이 올해 세 나라 선거 이후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로 영내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3국 안보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김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면담하셨는데요. 미한 관계와 관련해 한국 측이 강조한 메시지와 미국의 관심이 더 필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You're right. In my recent trip to South Korea, I met with
윤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을 만나 매우 폭넓은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미한 동맹이 안보 파트너에서 경제 파트너로 성장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 동맹은 정말 새로운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총선과 관련해 주요 관심사에 대한 한국 국내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쪽에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 이후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미 또는 친중 정서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과 관계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폭넓은 대화도 나눴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 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어떻게 도왔는지 말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자신도, 즉 한국도 우크라이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선 것도 한국 전쟁 당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왔던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이산가족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이 실무그룹을 구성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화상상봉도 시작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면 상봉을 준비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들이 영상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패널 활동이 지속되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까요?
You know, there is a saying, birds of a feather flock together. So the vote was not a surprise for us.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러시아의 이번 거부권 행사가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범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공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김정은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푸틴은 UN에서 김정은의 부탁을 들어주고 있고요. 우리가 더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군수품을 제공한 대가로 무엇을 얻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러 협력 증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도덕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단합하지 못하는 유엔이 우리의 가치와 전 세계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지원하는 미국을 저지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는데요. 야미베라 민주당 하원 의원은 4일 VOA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기름을 받고 있으며 아마 식량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인가요?
No, I cannot confirm that. I know my colleague Amibera said.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베라 의원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측도 그것을 확인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제 동료 의원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은 분명히 러시아로부터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면서 증명되기도 했고요.
중국은 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이번 투표에서 기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무부는 5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를 조치해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대러시아 제재에 항의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북중러 연대 심화를 억제하기 위해 충분한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It goes to what we just discussed, but we know that Russia, China, North Korea, and Iran.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들의 이 새로운 연대는 자유 세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면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들이 이런 공세에 맞서 단결해야 합니다.
11일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습니다. 미한일 공조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어느 영역에서 3국 공조가 더 증대되길 바라십니까?
You know, we already know Japan and South Korea have already stepped up to
일본과 한국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은 3국 관계를 통해 더욱 긴밀한 동맹이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이를 매우 지지해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돼 기쁩니다. 이 관계가 일본과 한국의 선거, 그리고 미국의 11월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세로 안보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가운데 우리 3국은 안보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오랜 역사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3국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권위주의적 공세에 대한 대응이 강력하고 단합되며 억지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군사 및 방위장비 공동개발, 잠재적으로는 공동생산에 관한 조치가 발표될 것이라고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에 관한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first of all, I think it's a good thing. And it will help promote shared security priorities of both of our countries.
우선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국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미국도 방위 산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현지 계약업체들을 둘러보기도 했는데요. 일본,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항공기나 드론을 더 만드는 등 현재 우리가 부족한 역량들을 구축하는 데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산 능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방위 역량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품목과 어떤 무기를 공동 생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보다 앞서가지 않겠지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한 협력이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한국도 동참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한국은 수출 통제가 중국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삼성과 같은 주요 한국 기업들의 불이익을 주는 중국의 반발을 촉발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이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So, our trilateral partnership with South Korea and Japan is
인도태평양, 특히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한일 3국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가하는 우리 국가 안보에 대한 공동의 위협을 고려할 때 이런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입니다. 미국이 압박한다거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거나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이 위험한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 나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북한과 외교 전선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크 의원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더 이상 중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북한과 관련해 미 정부 내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북한 문제는 보류하자는 것일까요?
So we need to reassert peace through strength.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김정은과의 외교적 관여는 그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몇 번이고 증명됐습니다. 그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가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고 해도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이 인권 문제와 비핵화처럼 제가 매우 중요시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테이블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관여가 어떻게 생산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으로부터 한반도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적성국들이 사이버 작전을 통해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의 연방수사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재무부 차관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의 유령 회사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4일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교란하려는 국가들의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4일 미국 캔자스대에서 열린 사이버안보 전문가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와 같은 외국의 적들이 우리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다며 대량의 악성 파일을 업로드하는 대신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이미 존재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도구를 손상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악의적이고 의심스러운 코드가 피해자들의 네트워크에 침투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공격자들은 공격의 범위와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 활동과 적대적 국가 활동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면서 사이버 범죄 활동의 끝과 적대적 국가 활동의 시작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도 이날 미 조지타운대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 정부가 불법 행위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하면서 북한을 주요 위협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넬슨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약탈자들과 범죄자, 미국의 적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인 익명의 유령 회사의 실제 소유주를 밝히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재무부가 발표한 국가 확산 자금 조달 위험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극단적인 경우 이란과 러시아,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 자금 조달과 민감한 군사 장비 조달을 위해 미국의 유령 회사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규제의 허점을 막고 불량 정권과 불법 행위자들의 악의적 공격을 차단하며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확산 자금 조달 위험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정보기술 인력을 배치해 대량 살상무기 능력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활동에는 가상자산 해킹 및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해 명목화폐 및 가상자산으로 불법적 수익을 늘리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관련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the DPRK's malicious cyber attacks.
이어 유엔 1718위원회 패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7건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발생했으며 북한은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공격은 지난 6년 동안 58건의 유사한 북한 사이버 공격에 이은 것으로 암호화폐 기업들은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점령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일 동맹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리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4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네타 전 장관은 또 타이완 유사시 주일 미군과 함께 주한미군이 동원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동맹국들이 중국과 타이완 전쟁 발발에 대비해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파네타 전 장관을 김영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이한 사거리의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한국군에선 북한 발표가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표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의 발표는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켜왔기 때문이죠. 핵실험도 계속해서 감행했고요. 핵 보유고도 늘리고 있고 그들의 어조도 분명히 더 위협적입니다. 김정은은 지금 한국과의 소통을 끊고 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발표에는 신빙성의 문제가 확실히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한국과 미국 그리고 영내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듯 이런 역량을 실제로 달성했다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구축한 방어망에 구멍이 뚫릴까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발한 방공 시스템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어떤 위협적인 미사일이라도 격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인 것은 분명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나 일본을 노리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유일한 목적은 바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그런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할 수 있는 방공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도발과 위협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죠.
중국은 이번에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한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도 북한이 방향을 틀면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 진전에 대해 신경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앙정보국 국장과 국방장관을 할 때 만났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위협적인 태도에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가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정은이 계속해서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비록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성과 북한 정권의 위협적인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런 실험에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양국의 어떤 필요가 맞아떨어져서 성사된 건가요? 과거 두 나라의 정상회담과 비교해서 현재 외교 안보 환경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관계에서 안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한국과 일본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지도부는 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그 관계의 본질을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3국 관계가 강하게 유지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3국 모두 북한의 위협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북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억제력은 미한일 동맹관계의 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그 관계를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백악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려, 공격적인 중국의 행동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논의할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이 현재 느끼고 있는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나오는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관심 받는 것을 즐기죠. 여기서는 긍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부정적인 관심인데요. 전 세계가 북한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사적으로나 실제 무기 역량 측면에서나 훨씬 더 위협적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중국, 중동 사태와 테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위협과 일촉즉발의 상황에 세계가 직면한 가운데 여기에 북한마저 더해진 겁니다. 무기를 개발하며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의 억제력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우려와 관련해 북한이 어떤 대화라도 할 용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입니다.
공동의 위협에 대해 행동에 나설 의지와 역량 측면에서 미국은 미일 동맹과 비교해 미한 동맹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미국이 한국에 2만 5천 명에 가까운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한국군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이나 군사계획 등에서 말이죠. 미한동맹은 강한 관계입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더 큰 협력을 얻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모두가 군사 역량을 키워나가면 김정은이 판단 실수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을 위협하기로 결정했을 때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응에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북한 정권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북한 김정은이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나 오판으로 한국이나 영내 다른 나라를 공격하게 된다면 정권을 잃는 것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김정은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죠.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방위산업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필수적인 군사, 국방 장비를 공동 개발하고 잠재적으로 공동 생산하기 위해 더 협력하는 것을 처음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이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미국과 일본이 어떤 종류의 군사 장비를 공동 생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과 한국은 오랜 군사적 관계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방력을 키우는 데 분명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일본은 자국의 방위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왔죠. 그리고 일본은 역내 방위에 더 많이 관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 생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일미군의 규모를 키우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주일미군의 규모는 함대와 해군 역량으로 이미 크긴 하지만요. 또 3국이 공동훈련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고요. 만약 군사장비를 공동 생산할 수 있다면 북한의 어떠한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는 양국이 진정으로 필요한 무기와 미사일 역량을 보유하는 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 생산을 하게 되는 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도 무기나 군사 장비를 공동 생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두 나라가 충분히 탐색할 만한 일입니다. 한국은 강력한 국방 산업이 있습니다. 미사일과 상당한 양의 무기를 생산하죠. 한국은 역량이 있습니다. 현재 세계 상황은 위험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위협, 그리고 중동 전쟁이 있습니다.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도 있고요. 미국,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은 안보 관계를 구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산업적인 관계도 구축해야 합니다.
미일 양국이 중국의 안보 위협에 맞서 주일미군 사령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미군 사령관을 사성 장군으로 격상하고 주일미군의 작전 지휘 기능을 강화해 일본 자위대와의 일체화를 가속하겠다는 건데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구조에서 상당 부분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사성 장군이 지휘합니다. 많은 병력을 유지하며 공동훈련하는 협력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훈련하고 동맹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일본에서도 구축해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김정은에게도 큰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어떤 일을 저지른다면 그건 자신의 정권의 종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영내에서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상호 안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일미군이 주한미군과 비슷한 체제가 될까요? 아니면 양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상호 보완하는 형태가 될까요?
상호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한국에는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대규모의 미군 육군 부대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미군 함대와 항구시설 등 더 큰 해군력이 있고요. 또 일본 오키나와에는 미군 해병대가 있죠. 오랜 기간 그곳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관계와 협력을 더 발전시킬수록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할 경우 각국이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윤곽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말이죠. 물론 이것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3국이 김정은이 어떤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함께 동원되는 겁니까?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 침략을 시도하는 실수를 할 경우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확실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동맹국들이 우리와 협력해서 그런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억제력에 대한 투자입니다. 북한을 막기 위한 투자일 뿐 아니라 타이완과 관련해선 중국을 막기 위한 투자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리언 파네타 전 미 국방장관으로부터 미일 동맹 강화가 대북 억제에 대해 갖는 의미와 타이완 유사시 미국과 동맹국의 대응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8도, 최고온은 8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최저가 6도, 최고가 18도가 되겠습니다. 안주 최저 5도, 최고 16도, 남포 최저 6도, 최고 18도입니다. 신우주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 최저는 3도, 최고는 17도입니다. 강계는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 17도, 중강도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 15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모두 맑겠습니다. 해주 최저 8도, 최고 18도, 개성 최저 7도, 최고 20도, 사리원 최저 6도, 최고 18도. 다음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0도. 신포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4도, 최고는 9도. 장지는 오전에 구름 끼다, 오후에 맑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9도입니다. 해산은 맑고 최저 영하 5도, 최고 13도가 되겠습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0도입니다. 평강 맑고 최저 3도, 최고 14도. 청진도 맑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0도. 선봉 맑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0도. 삼지연 맑고 최저 영하 10도, 최고 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에는 전 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는 0.5 내지 1.5m로 약간 높게 일겠으나 잔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 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미오의 한국어 전용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카가함이 전투기 운용을 위해 외형 개량을 마친 모습이 8일 공개됐습니다. 헬리콥터 탑재 구축함 카가함의 비행갑판을 개량한 모습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현 구레시의 해상자위대 기지에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카가함의 갑판은 자위대가 이르면 올해 도입하게 될 F-35B 수직 이착륙형 스텔스 전투기가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사다리꼴형에서 직사각형형으로 개조됐습니다. 또한 수직 이착륙 시 전투기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견딜 수 있도록 갑판 표면에 내열재를 입혔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코쿠부 이치로 카가함장은 카가함이 함대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량은 F-35B 전투기와의 상호 운용에서 카가함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내부 구획 변경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련 개조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 작업은 수년 내로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앞서 방위성은 같은 개량을 거친 동급 구축함 이즈모함 갑판에서 F-35B 이착륙 시험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즈모함에 대한 2차 개량은 2년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즈모함과 카가함에는 F-35B 전투기가 상시 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함정은 일본 평화헌법상 금지된 공격용 항공모함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호주 4개국이 남중국해에서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네 나라 군이 해양협력 활동을 실시한다며 이번 훈련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원하기 위해 역내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참가국 해군과 공군 부대들은 항행의 안전과 다른 나라의 권익과 관련해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들 나라 해군과 공군 간 전문적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 교리, 전술, 기술과 절차상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해양협력활동에 참가한 4개 나라가 남중국해 영유권과 관련한 상설중재재판소의 2016년 판결이 분쟁 당사국들에 대한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란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설중재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은 최근 필리핀과 중국 선박들이 남중국해 곳곳에서 대치하는 등 영유권 갈등을 이어온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오늘 성명에서 필리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며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중국 지도부와 대화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 모잠비크에서 섬으로 향하던 선박이 침몰해 최소 94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실베리오 나우아이토 모잠비크 섬 행정관리는 이날 국영 라디오 방송에 130명을 태운 이 선박이 전날 오후 침몰했다며 이날 새벽 현재 94명이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종자 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며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은 모잠비크 남플라 지방의 룽가와 모잠비크 섬 사이를 운행 중이었으며 당시 선박은 탑승객들로 초만원을 이룬 상황이었고 익사자 중 어린이가 상당수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습니다. 하이메 네투 남플라 지역 행정장관은 남플라 지역에 떠도는 콜레라 발생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지역 내 공황 상태를 초래했다며 주민들이 본토에서 3km가량 떨어진 모잠비크 섬으로 탈출하기 위해 어선으로 쓰여온 이 선박에 탑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잠비크를 비롯한 아프리카 남부 국가들은 최근 몇 달간 확산하고 있는 치명적 콜레라 발병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독일이 가자지구내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대량 학살을 도운 혐의로 9일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서 중미국과 니카라과는 독일이 1948년 채택된 집단학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며 독일 정부를 ICJ에 제소했습니다. 니카라과는 ICJ에 제출한 43쪽 분량의 문건에서 독일은 이스라엘에 군사장비를 보내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자행 중인 대량학살을 촉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이 이스라엘에 무기와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해줄 것을 ICJ 재판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독일과 미국 등은 지난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직원들 일부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독일은 9일 ICJ에서 변론에 나설 예정이며 앞서 니카라과는 8일 독일의 혐의에 대해 설명합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